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기독교 역사는 여타의 어떤 종교사와 달리 두드러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온갖 박해와 핍박과 피로 얼룩진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와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예수를 믿는 단 하나의 그러한 이유로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밥으로 던지우는 일들이 빈번하였고, 현대에 와서는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가스실로 향하는 일들이 등장했고, 또 현대에 우리 일제치하의 신사참배 문제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야말로 참혹하기 짝이 없는 수많은 박해의 역사를 안고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존속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미움과 시기와 핍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날에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감지하게 됩니다. 세상 앞에 교회의 역할, 그 책임은 우리가 무엇으로 증거되어져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바로 오늘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교훈을 우리는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내내 예수를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가 그 당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자,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타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확인하게 될 때에 왜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핍박을 받아야 하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해답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죠. 여기에 보시면 참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5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그런 유기적 연합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그 가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열매는 둘째치더라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말라 비틀어 죽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 12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상호간에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될 필연적인 사랑의 내용들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자들을 향한 오늘 이 본문의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유기적 공동체로서 주를 향한 핍박은 곧 몸된 교회를 향한 동일한 필연적 핍박임을 상기시키면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어떤 반응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자, 18절에 돌아와서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는 조건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이 코스모스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세계를 지배하던 헬라 사상에서 코스모스는 신의 개념으로까지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어떤 공간적이고 장소적 개념 이전에 어떤 신의 개념으로 추종하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코스모스는 숭배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죄로 인하여 파멸되고 타락으로 일그러진 곳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장소적 개념, 어떤 공간적 개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사단의 올가미에 사로잡혀있는 영원한 징계와 형벌 아래 놓여있는 자들이요, 사상이요, 철학이요, 정신이 바로 헬라 사상으로 중심이 되어진 바로 이 코스모스, 세상의 개념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신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임을 전제로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개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 세상의 적개심, 교회를 향한 세상의 적개심은 영적 불일치에 근거합니다. 영적 불일치에 근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는 않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렇죠? 비록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의 조류와 지배를 받는 자들이 결코 아니다. 이 세상의 불의를 우리가 눈감아주거나 칭찬하며 박수를 쳐주거나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동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 세상의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불의한 거예요. 융통성을 하는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세상이 하는 일들을 눈감아주고 박수치고 거기에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삶으로 실천할 때 자연히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서 배타성을 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의 주인과 방향과 목표가 180도 변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오늘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교묘히 서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갖고 있는 소유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들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름으로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라,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사도바울의 고백이 뭘까요? 자신이 여태까지 세상으로만 최고의 만족과 기쁨의 대상으로 삼았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과 자랑의 대상으로 삼는 자리에 비로소 서게 되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다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의 고백을 그 안에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의 대상으로 삼는 자리에 서게 된 것, 이거는 내 의지로 된 것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사상과 내 실력과 노력과 내 의의 결과는 결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을 말씀 앞에 감동시켜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항복을 받아내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신,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은 바로 주님이 주신 축복이지요, 선물이지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른 아침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기쁨과 만족의 대상을 삼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철저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더욱 노력하고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 고백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중요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의 소리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손짓하죠.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등지고 교회 밖으로 나와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자. 너희가 믿었던 하나님은 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너희가 세상에서의 만족과 기쁨이 없느냐?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느냐? 그러지 말고 털어버리고 나와서 우리가 서로 세상적 쾌락과 기쁨을 나누자. 끊임없이 손짓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세상 대세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끈을 단단히 붙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교회 역사는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피로 얼룩진 핏바퀴의 연속이었다. 그런 핏바퀴의 연속 속에서도 교회는 교회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교회의 그 생명력과 복음의 생명력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교회가 그나마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기가 과연 언제였을까? 여러분,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꿇어있고 견고히 서서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타협을 거부하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과 시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지키고 선포했을 때, 그때 바로 세상 앞에 영향력을 그나마 행사할 수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는 자리까지 들어갔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타하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부담스러움이 어떻게 작용하는 거 아니?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 대하여 일종의 시선과 마음을 끌고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짜기에 이르는 겁니다. 거기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와 인원을 동원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에서 늘 등장하는, 예를 들어 이 기독교 공연자들이 뭐 음악이라든지 오락에서 세상적 유행을 기독교 공동체 안에 공공연하게 끌어들여서 모든 사람들을 즐거이 하는데 흉내내고 있다는 점.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자는 복음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저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는 것을 상당히 염려하는 마음에서 메시지 가운데 세상이 좋아하지 아니하는 부분들은 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빼기 시작해요. 특별히 죄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는 가급적 건들지 않으려고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최선의 방법은 세상의 취향에 맞추는 것이라고 지도자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세상 코드에 기독교가 맞춰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과 포용이라는 그러한 정신 아래서 교회는 세상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 교회가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마치 영적 창녀짓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374면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언제나 근본적으로 화합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님 재림식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기독교적 사고는 세상의 어떤 철학과 사상과도 결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성경적 진리는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종교와 반대 입장에 서게 됩니다. 기독교는 스스로 이 세상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은 세상의 인심과 환심과 그 인정을 얻으려고 교회다운 책임을 놓칠 때 그때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의 마땅한 교회다운 책임, 그 역할이 뭐죠? 하나님의 정당한 말씀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기초한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오기까지 이 일은 계속되어진다. 무슨 일이? 성례가 집행이 되어져. 성찬과 세례가 있어져야 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안에 권징이 행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곧 세상의 영예를 얻으려고 말씀 선포와 성례와 징계를 우리가 세상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어느 부분도 내가 놓을 경우, 교회가 놓을 경우는 바로 세상의 영예를 얻으려는 선지자들의 특징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에 잘 보이려고 마땅히 증언하고 훈련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을 종종 이제 하시게 될 때 교회와 성당을 한번 주일날 방문해 보세요.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성례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징계를 올바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 마음에 합하기 위한 사업 구상과 계획을 세우는, 예를 들어 구제와 사회봉사, 어떤 세상 마음에, 세상으로부터 박수 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사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에 기초한,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사랑으로의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야지 세상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를 한번 엄밀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하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으시고 묵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어 기도하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쉬이 놓치게 되면,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삶은 피폐해지고 세상 조류에, 세상 방법과 원리에 쉽게 쓸려 버려지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각심을 갖고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달 거의 후반부에 어느 방송사에서 100분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주 내용은 성직자 세금 문제요, 대형교회의 어떤 부조리 실태,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어떤 생활에 관한, 호화 생활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섯 분의 패널들이 등장했는데, 다섯 분은 기독교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구성됐고, 한 분은 불신자입니다. 근데 세 분은 기독교 입장에 서 계신 분이 계시고, 또 교회와 대형교회 목회자의 부조리를 질타하고 비판하는 쪽에 또 두 분의 목사님과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교회를 지적하는 목사님, 이제 그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너무나 지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 앞에 고개 숙여 잘못을 빌어야 한다. 엄중하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이대로 나가다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교회가 망한다. 여러분은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미는 알겠죠. 그러나 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부패하고 썩고 아무리 형편없어도 망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런 타락 현장에서 회초리를 들고 채찍질을 하시면서 성전 그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이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죠? 네.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신 적은 없습니다. 교회를 정화시키는 쪽으로 가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냄새나고 벌거벗었고 흙투성이고 모순덩어리고 정말 추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나와 은혜를 구하고 잘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경우라도 온갖 핍박과 관세와 박해 속에서도 교회의 지경을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해져 갔습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타락하고 우상 숭배와 권모술수와 서로 다툼과 그 음란한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교회가 문을 닫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교회가 세상 앞에 썩지 않았다, 정당하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들 세상 입맛에 맞추려는 모든 행동을 교회에 맡아간 책임을 포기하면서 세상 입맛에 맞출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세상 앞에 영향력이 있고 말씀의 권위가 서 있으려면 온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 그 역할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들과 교회를 곳곳에 많이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란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내 생명 빨리 취하여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빨리 내 생명 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바알과 아사라야의 무릎 꿇지 아니한, 머리를 조아리지 아니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선지자 7천명이 내가 따로 남겨놨다. 그 7천명은 엘리야와 방불한 존재들,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엘리야와 버금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앞에 엘리야와 버금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고 때로는 달콤하게 속삭이고 시기와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그 삶을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당하고 의롭고 거룩한 내용을, 삶을 생명처럼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시편 1편에 뭐라고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늘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바로 여러분들은 의인 10명 중에 속하는 자들이요, 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7천명 가운데 속한 자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악하고 험한 세대에서 이 믿음을 부여잡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승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수놓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은 너무나 피폐해져 있고 완악하고 참으로 범죄의 온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곱지 아니할 때 우리는 거기에 흥분하여 반응하거나 같이 칼과 창을 들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리에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며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신앙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잘 준비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철저히 굴복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주의 신실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10명 중에 또한 선지자 7천명 중에 우리 모두가 속하여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